이 노인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와 나라의 질서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을 경외하는 것이, 노인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33절 말씀 보게 되면 연약한 자들, 특별히 고려민들, 이방인들, 이 땅의 난민들, 나그네들, 떠돌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우리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챙기고 보살피고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간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미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이 이제는 명칭을 노인, 어르신, 고령자에 대한 명칭도 시니어, 실버,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2030 미래 교회라는 책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노인들을 신중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을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신중년, 시니어라는 명칭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역할이 이제는 단순히 나이든에서 실력자의 개념으로 상향되고 확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주에 좋은 성품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영숙이라는 분이 원장으로 계시는데 이영숙 원장이 시니어에 대한 8가지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니어는 아름다운 열매이다. 둘째, 시니어는 상급이다. 셋째, 시니어는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니어는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니어는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니어는 풍성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니어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조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시니어는 역대의 연대를, 과거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들의 인생사 가운데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시니어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는 사명자이다. 예, 시편 71편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시니어들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시니어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에 제가 2007년도에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커네티컷에서 목회할 때 거기 참석했는데 이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자의 성품, 특별히 목회자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현재 99세가 되셨어요. 99세가 되셔서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 원로 목사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원로 목사로 선정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99세까지 지금 99세이신데도 건강하시게 지금 이제 후배들을 키우시면서 평생 목회를 모범적으로 감당해 오셨는데 자녀들을 덕망 있는 교계 지도자로 4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르신 노량진 교회에 우리 감리교단은 아니지만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원로 이니시 목사님께서 이 2007년도에 목회자 가지될 성품이라는 제목에서 목회자의 성품을 네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외유 내강, 외강 내유, 외강 내강, 외유 내유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목회자의 성품은 외유 내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 절개를 지켜내는 것이 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외유. 이것이 목회자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덟 가지 목사님의 성품 가운데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시니어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설명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아프리카 구전에 의하면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단어이죠. 지금이나 선교의 주체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나이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요즘에 경제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나이 드신 노인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노년에 빛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노아는 600세에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주님께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노년의 인생의 꽃을 피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시면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청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인과 같고 노인도 비전이 있으면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메토디스트라고 메토디스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웨슬리가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요 또 만 권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까닭은 존 웨슬리가 오직 성경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만 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 권의 사람이라고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웨슬리가 89세까지 부름을 받을 때까지 찬송과 작시자로서 찰스 웨슬리와 함께 또 목회자로서 평생 자신의 지적 능력을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잘 알려진 말이 알려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존 웨슬리가 한 말 중에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강단에 서는 날이 올까 봐 두렵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4년도에 우리 차풍록 목사님이 동북부 여기 선교구 감리사로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상호 감리사님, 한상신 감리사님 이렇게 이어지는 그 당시에는 27 교회가 동북부에 교회가 개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 현재까지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25교회가 없어지고 두 교회가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한 교회가 커네티컷 중앙교회고 그리고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04년도에 커네티컷에서 개척을 할 때 김상모 목사님께서 성교구 감리사님이셨는데, 제가 지금의 커네티 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북부 한인 성교구에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당시에 차터가 된 이후로 16년 만에 커네티 중앙교회가 뉴잉글랜드 연회에 차터가 되어서 새 성전을 구입하고 피로 위버 감독님, 당시에 피로 위버 감독 회장이셨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우리 김상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앞에는 호수가 있고 한인들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인들이 엄청 많이 밀려와가지고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이렇게 많이 이 초록색 일첸 당권 책을 이렇게 스탬프로 찍은 책을 보니 그걸 갖다가 박스채로 저로 갖다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5년 만에 성전을 입당하고 리마델링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좀 해변가 옆에 있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홈에게 있는 그 롱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로 저를 보내셨어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파송기간인데 갑자기 전임자나 아이가 사모님이 유산하는 바람에 12월 말불로 그만두고 제가 1월 1일부로 코맥교회에 담임으로 부름을 받게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롱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교회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를린에서부터 영국까지 종교개혁 발자취를 순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년 후인 2017년 4월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 너무 아쉽게도 우리 뉴욕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90%가 영국의 존 웨슬리의 그 성지를 다녀온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님과 합쳐서 33명이 우리 뉴욕 웨슬리 부흥단에 당시에 김영식 목사님이 단장이셨는데 33명이 영국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런던 웨슬리 기념교회를 비롯해서 브리스톨의 뉴룸이라든지 에버스의 웨슬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목회 장소,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와 묘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7년 반을 제가 코맥에서 목회를 하고 저희 딸들이 버지니아 쪽에서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는데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얻어서 이제 거기 가서 딸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좀 공부하면서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지금의 현재 교회를 또 벌티모어 워싱턴 지역의 감리교 약세 지역에 감리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다섯 번째 교회를 거치면서 세 교회 중에 두 교회를 개척해서 봉헌했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몬트를 졸업했기 때문에 클레몬트 있을 때 졸업하고 개척한 교회가 또 거기 있는데 정말 지금 교회에 지금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거기 가서 힘들어서 버지니아 연회에 미국 교회 파송을 요청해서 2포인트로 제가 교회를 파송을 받았지만 제가 거기로 가지 않고 지금 메릴랜드와 볼티모어 워싱턴 중심에 우리 연장 목회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시작했고 7년이 지난 지금 많은 간증이 있지만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라서 무슨 교단에서 도움을 줬구나 또 뭐 저희 부모가 부자라서 교회를 그렇게 성전을 구입한 줄 알지만 전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정말 은혜로 200년 된 문화재 예배당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7년이 지금 지난 지역사회 중심에 서서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우처 목사님을 파송한 러브리 레인 교회가 있어서 제가 자주 방문하는 가운데 가우처 박사님과 맥클레이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감리교 선교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롱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제가 목회할 때 10년 전인, 정확히 10년 전인, 직간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전인 201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130명의 찬양대를 구성해서 클로싱 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우리 동북부의 감리교인들이 KMC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연합감리교회 교인들로만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뉴저지 아펜젤러 내리 연합감리교회에서 김홍기 당시의 감신총장과 여러가지 여러 스칼라들을 모시고 학술제를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드류우리에 있는 감리교 후배들에게 각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3만불의 장학금을 전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나종용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웨슬리 부흥단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주관이 있었어요. 미주 웨슬리 회심 부흥단 주관으로, 그때 웨슬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조용준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를 해주셨던 거로 기억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과연 지금 미국과 한국에 오신다면 감리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우리 합창단에서 가서 특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140주년, 내년에 이제 몇 개월 후면 아펜젤러 140주년 선교 기념의 해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 최초의 신학대학인 1887년에 배제학당의 교장이었던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감신합창단과 총장 교수들이 40명이 이제 1월 15일 날 이 뉴저지 더바인 교회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4일 날에는 아펜젤러 고향 교회를 가게 되고, 15일 날 여기서 이 대회를 갖게 되고, 16일 날에는 또 뉴욕의 그랜게 교회에서 공연을 갖게 되는데, 저는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교회도 내가 이 동성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정말 감리교단의 여러 일로인들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흩어지고 갈라진 마음들이 이번 아펜젤러 140주년, 아펜젤라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꺼져가던 부흥의 불씨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동북부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에서 내년 1월 15일 모일 때 다시금 꺼져가던 웨슬리의 아펜젤러 영성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서 감리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입항한 후에 1885년 4월 9일에 마지막에 한국에 입항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44살에 목포에서 해난 충돌 사고로 순직하기까지 그의 전생애를 한국에 들여게 됐는데, 한국에서 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배제학당이요, 두 번째는 정동제일감리교회요, 세 번째는 한글 신약성서 출판사업을 했다는 것이, 위대한 선교사요, 교육가요, 또 선각자로서 이 땅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몸바치면서 헌신했던 그 공은 실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펜젤러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1885년 4월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닿았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자유와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펜젤로 선교사보다도 정확히 두 배 나이를 더 사신 89세의 부름을 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순간도 복음을 위해서 흐트림이 없이 복음을 위해 불태운 목회자요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가 남긴 것은 두 개의 숟가락 또 하나의 찻주전사 다 낡은 함벌의 코트였습니다. 장례식 때 웨슬리 목사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영국 부흥의 불씨를 낳은 사람 웨슬리로 인해서 런던의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을 정도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 비밀이 무덤과 비문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러한 글이 나와있습니다. 이 위대한 빛은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해 떠올랐다. 이 묘비를 읽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존 웨슬리가 부름을 받기 5년 전인 1786년에 그는 감리교단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나는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리교 메토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할까봐 두렵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초심,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론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시편 71편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의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이 전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또다시 영적인 위기와 세계의 혼돈을 경험하는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의 영혼 구령의 열정과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선교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위해 사랑하는 목사님들 달려오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단풍처럼 인생 후반기가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독수리 치며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곧 아펜젤로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외쳤던 웨슬리의 영성과 아펜젤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대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